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존전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기 몸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디가 병이 나고 그러면 증세를 알지 사실 원인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왜 두통이 있는지, 왜 복통이 있는지, 왜 저리인지, 왜 뭐가 이렇게 나른하고 힘이든지 그런 것들은 느낄 수 있지만 그 왜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전문적인 의사를 찾든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과 기계와 참 별별 검사를 다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찾아냅니다. 근데 다 찾아낼 수 있나? 또 그게 다 맞나? 하면 그렇지도 않지요. 다 찾아낼 수 없을지라도, 다 맞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자기가 그냥 자기식으로 이럴 것이다. 아니, 그래.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또 자기들이 가진 지식을 갖고, 그러한 그 어떤 테크닉 갖고 치료하려고 어떻게든가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그 증상을, 이렇게 고쳐주려고, 낫게 해주려고, 덜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면 치료를 받는다든지, 뭐,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병원을 의사를 찾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의사가 다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더더군다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들, 증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증상이 왜 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 그거를 판단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이야 많지만 판단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거를 정말로 올바르게 판단해서 그것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너도 나도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존재고요. 자기도 스스로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달나라도 가고, 뭐 우주도 다 알고,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서 별별 그 예술적인 거나 또 과학적인 거나 뭐 수학적인 어떤 거라 할지라도 인간이 할수 있는 건 너무나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안다 할때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섰다 할때 이미 쓰러졌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는 많은 걸할수 있지만 자기의 그 증상,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정신세계의 그런 데에 있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것을 잘 규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다른 것이 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우리를 선하게 하도록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으러 인해서 인간에게 악이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서 선악을 구분하는 내가 그 기준이 되고 내가 잣대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 그럴까?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돌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잣대가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잣대의 저울에 내가 올라가는 것과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것 다르죠. 나는 65억보다도 큽니다. 우리의 잣대는 항상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크고,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크고, 내게 가까운 사람이 크지, 사람이 다 똑같은 무게로 절대로 우리의 잣대는 재어지지 않습니다. 예쁜 사람, 높은 사람, 무슨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벌써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뭔가 가난하고 천시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무게에 너무나 가볍고 올라가지지도 잘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헤아림을 받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에 반응은 우린 다 갖고 있어요. 누가 나를 경시한다, 중시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에 그러니까 죄라든지 잘못되었다라고 별로 생각지 않고 지납니다. 그런 각기가 사니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많겠어요. 다 병든 사람끼리인데, 다 잘못된 사람들끼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고 우리의 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옳고 남이 틀리고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하고 이루어 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어떤 아집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틀렸다고 생각해도 벗어나지지 않는데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벗어나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쳐서 무익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서 아무리 착하고 선한 것이 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착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 그러고 나는 법 없이도 살고 의롭다고 내 마음은 안 그래, 내 생각은 안 그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그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뿌리에 언제든지 그 죄가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는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정말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써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를 안질수 있으면요, 물론 제일 좋지만요, 죄를 안질 수가 없는 우리,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된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그러한 육의 소욕 속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용서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비추시고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시며 꺼집어내 주시는 것은 죄를 죄로 깨닫도록 그리고 고백하도록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렇게 밝혀 꺼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에 그냥 다 너는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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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으니까 그러고 해주시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추어진 그 죄의 뿌리들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비추어 꺼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밝히시되 참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런 수준이니까 그래, 너희는 정말 할수 없는 화물이야. 그러니까 자격 없고 가치 없고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희니까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의 지혜로, 너희의 그 의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그런 너희를 점도 흠도 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서 내 영광의 그릇으로 내 앞에 세우고 세상에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하고 그런 너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런 너를 의로 인쳐서 내 이름을 주고 내 영광을 주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비침받고 많이 죄를 죄로 깨닫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큰 것에 은혜가 크고요. 그리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도들만이, 바울만이 그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건 죄로다예요. 무한하신 은혜 안에서 안 되는 건 무한한 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한테 그거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러한 공로, 그러한 공적이 없다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뭔가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내가, 응?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희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죄를 잔뜩 짓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사는데도 괜찮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우리가 하는 마음의 말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말이고 정말 말씀에 믿음으로 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죄 속에 빠져서 내 생각, 내 감정, 그냥 내 말을 뱉어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지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치우침이나 잘못을 그 지적하는 깨닫게 하는 그러한 편지였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지적받으면 싫지요. 뭔가 야단맞는 것 같지요. 우리가 사랑으로 해도 받는 사람이 야단맞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벌써 그거 안 받아들인다예요. 야단맞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저도 엄마로서 자식들한테 입바른 말 하기 참 쉬운 그러한 위치지만 분명히 이거 제가 하는 말은 옳은 말이고 해줘야 되는 말이고 그래도 자식들이 엄마는 또 나를 야단쳐 하고 할 때는 하나도 그게 그 아이들에게 효과가 없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어딘가에서 그쳐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하지 못하지 않지요. 그냥 해버려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를 비추시고 하게 하는 거는 그때는 분명히 우리의 육이 싫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면 어떡해요? 나중에 아,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자비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부모 말도 무슨 선생님이나 어떤 그 지체들의 권면도 야단맞는 거야, 내가 지적받는 거야 하고 싫어할 때는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그 말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면 그들이 오히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귀한 그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 자기가 뭐 말씀 보고 자기가 깨달아서만 아는, 그러면 뭐 남이 나한테 말하는 그런 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방법 안 하셔. 성경을 통해서 기도 중에 나한테만 직접 하셔. 그렇다면 우리는 남의 말 아무것도 듣지 않고 다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거든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서 하시듯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말을 할 때는 사실 아이들에게 짐지는 것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것은 아이들에게 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든 누구든 간에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땐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말이에요. 정말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놓고 조금 후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받고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유, 내가 저 사람 괜히 아프게 했나? 내가 안 해도 될말 했나든지, 내가 좀 말이 지나쳤나든지, 왜 그런 생각 우리 할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후회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디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받고, 회개를 했다. 그걸 받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왔다 할 때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 디도가 와서 너희들이 얼마만큼 회개하고 달라졌는지 하는 거를 내게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얘기해 주니까 그게 우리한테도 너무 기쁨이 됐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정말 형제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웃들이,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그게 나한테 무슨 어떠한 선물을 주는 것보다 큰 기쁨이 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반대로 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제가 이제 지체들한테 아프지 말라는 말을 잘 해요. 아프지 마. 행복해. 그거는 내가 줄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뭐, 나한테 잘해줘. 나한테 친절하게. 나한테 뭐를 사줘. 나를 뭘 어떻게 해줘.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아프지 않고, 그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평강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게, 물론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 마음의 아픔과 또 정신적인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밸런스가 틀려져서 뭔가 치우쳐진 그러한 데서 정신적인 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지 않게 원하고 병들지 않게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병자를 치유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고 병자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병자를 찾아서 치유하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지금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 옆에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치유와 그 예수님의 회개케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케 하려면은 그 죄가 비춤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몰라서 하고 있는 그 죄들. 그러나 그들은 죄를 비춤받아야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모르는 죄도 다 용서하시기 원하셨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내가 그 용서하심 속에 그 은혜 안에 있으려면 내가 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말년에 고백한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요. 그가 예수님 믿는 자를 그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유대교인적인 자기 의의를 갖고 자기 생각을 갖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는 그 자기의 가치관이 과거에 잘못돼서 그러한 정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는 쭉 현재 진행까지 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매일 정말 그 은혜 안에 산다. 내가 지금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은 바울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깊숙한 부분의 뿌리에 있는 그 하나하나, 저 모든 것이지만, 그냥 모든 것이라 그러고는 우리가 없는 것처럼 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비춤 받아서, 하나하나 깨달아서, 하나하나 고백할 수 있도록 할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 안에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금은 그렇게 부흥에 쫓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몇십 년 전에는 그냥 교회들이 서로 연합이나 뭐 해가지고 맨날 성도들이 부흥에 쫓아다니기 바빴어요.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그런 빼놓고 보통 예배 빼놓고도 너상 부흥회가 많았어요. 그래 부흥사라는 말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흥회를 다닐 때 뭐냐면 은혜 받으러 다닌다 그랬어요. 은혜 받으러 다니면 눈물 콧물 흘리면 은혜 받는 거고 또어그 은혜 받을 때는 뭐가 가슴이 뜨거워졌는데든지 그러면 은혜 받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지고 뭔가 정말 어떤 은사나 그때 뜨거운 감정적인 그리고 모두가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고하고 울부짖고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은혜 받는 증거라 그럴까? 그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사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 내면에 내 내면에 있는 죄의 뿌리의 모습을 죄로 고백해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은혜입니다. 근데 회개라는 거는 다만 인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는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 죄를 그냥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10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근심은 똑같이 근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비춤받고, 죄를 인정함으로써 오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낙심, 절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그 정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내 의는 하나도 없고 내 안엔 선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한 자기 실체에 대한 그 비추심을 받을 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냥 입이 딱 다물어지고 아무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릴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그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없이 여기지 않는다. 그 상함을 치유하시고 그 상함을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거룩함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정말 천하를 얻은 것보다 큰거 아니에요.
아멘.
그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하면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없이 여겨.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세상이 나를 뭐 인정하지 않아. 다 상하는 거잖아요. 사실 인정받을 만한 뭐도 갖지 않으면서 사랑받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역임받고 싶고 다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한테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리고 내가 그걸 못 받으면 스스로 상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다는 그러한 실체를 보이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정말 근심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를 세우시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으시고 옛것은 지나갔다 하시고 너는 이제 새 피조물이라. 너는 내 이름을 가졌어. 내 거야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근심은 어떻게 살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근심이에요. 세상에서 받지 못했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세상과의 씨름은 사망에 이른대요. 우리 주위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한 사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또 누군가 생기면 한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당연하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지체들이 옆에 있는 건 당연하고 그러나 내게는 애가 필요하다. 저 사람의 마음이 필요하다. 아니, 나는 돈이 필요해. 나는 명예가 필요해. 나는 미모가 필요해. 뭐, 내가 필요한 거가 또 생기고 또 생기니까 결국은 다 욕심이 되고, 다 탐욕이 되고, 거기에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정말 무저갱 같은 위치 없고 끝도 없는 지옥 권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욕심내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죄가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비춤 받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나 뭐 법적으로나 뭐를 뭐가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 불손했다. 아니면은 의심했다.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또 상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죄로 비춤받고 고백할 때 거기에서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세상에서 그주 안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그 옮기심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살다가 문제가 있어서 일본에 갔다. 그럼 일본에 살면 문제가 없어요? 또 미국 건너오면 문제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의 근심은 이거 해결돼도 저게 있고 저게 해결돼도 그게 있어요. 그러나 죄가 딱 십자가를 만나면, 죄가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나온 것은 다 빛이니라. 그거는 진짜 해결을 받는 거예요. 또 의심하고, 또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해서 우리가 또 상하고 또 불안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 우리를 사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마음을 지키시고, 그 손을 내밀고 계시고, 팔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구원의 날, 은혜의 때다. 내게 와라. 나를 불러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그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는 거는 말씀으로 인해서 비춤받아 상하게 되는, 내 의가 부서지고, 소위 말하면 내가 낮춰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납작해지는 그런 일이에요. 육은 상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영으로 살수 있는 길입니다.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러한 은혜 안에, 그러한 능력 안에 있기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는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에 연달해야 우리가 평강의 의로 그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속에. 내 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의로 인쳐주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받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 건드리지 마 하면서 그냥 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오니 나를 각을 띄시든지 불을 내리시든지 뭐를 하시든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에요. 요건 건드리지 마세요. 요렇게는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돼요. 그거 아니지요. 제물로 드려진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정말 기적이고 은혜지만 하나님은 그냥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벌 받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죄를 그냥 적당히 눈 감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비춤 받고, 그 당시에는 그들도 아팠고 상했겠지요. 그랬겠지만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디도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러면서 11절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으로 나타내어 놓으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 비춤을 받음으로써 죄가 드러났을 때, 그 비춤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든, 성경 그 구절을 통해서는 하여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으로 인해서 내 죄가 비춤받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들이 말을 전한 통로가 된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멀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빛을 거절할 때는 어떻게 자기 스스로 어둠 속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하다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면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제가 제 의견을 얘기를 한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눔을 할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요.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능력으로 나타나심을 자기도 체험하고 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스스로의 무슨 주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형제들을 마음으로부터 품고 그들을 위해서 그 축복하며 또 그들을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하심을 하는 거를 쭉 계속적으로 뭐 체험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남보다 뭐를 더잘 알고 되어서가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심을 서로가 아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 상대방이요. 딱입 다물고 귀 막고 딱눈 내리깔고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강해요. 자기 의견이 강해요.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듣기 싫고 날 건드리지만 나는 지금 요거 내 생각과 내 원함은 요거에 있어. 그걸 위해서는 기도해줘도 다른 말은 하지 마라고 딱 이렇게 갖고 있을 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때의 그 어떤 반응이 어떤 거냐면은 저를 멀리해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귀를 막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에게도 귀를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상고하지만 나를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는다. 아버지 앞에는 오지 않는다. 그거는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은 갖고 싶은데, 축복은 갖고 싶은데, 건강은 갖고 싶은데,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는 원하는데, 천국 가기도 원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한다. 내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빛이 들어갑니다. 자꾸 하나님은 거룩한 것에 더러운 것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시고 잃어버린 양, 기리론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 그래? 그럼 나도 너말안할 거야. 버릴 거야. 그렇다면 우린 다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고 그냥 조심스레. 그분은 인격자시니까 우리가 싫다는데 억지로는 안 하세요. 그러나 자꾸 깨우치십니다. 자꾸 문을 두드리셔요. 우리가 열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 싫어함을 받으시면서 스토커도 아닌데 그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시지 못하고 그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 문 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요. 지체들 섬기는 일도 그런 일 같아요. 계속 문 두드리는 일이에요. 좌지우지하거나 무슨 믿음을 우리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나에게 또 기쁨이 되어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이 바울에게 굉장한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 서면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럼으로써만이 행복하고 그럼으로써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생계 안에서 그들이 살수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살기 건강하게 살기 원하는 자식이 죽어가는 게 부모의 얼마나 아픔이 돼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살기를 원하는 만큼 그렇게 안살때 아픔이 되고 또 그게 낫을 때 기쁨이 되고 엄마가 오랫동안 몰핀을 맞고 그 마취하고 여러 가지 약물 때문인지 뭔가가 밸런스가 안 맞아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전혀 안 되고 막 고집 피시고 그냥 막무가내세요. 그렇다고 어른이시고 지금 아프고 엄마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들어줄 수 없는 게 위험한 일들이에요. 엄마가 아무리 하기 원한다 그래도 위험하면 자꾸 우리가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소위 말하면 삐지시는 거예요.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고 그 표현이 아주 그렇게 과격하세요. 아파서 그런다든지 그걸 다 알아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가 그래요. 근데 어저께는 이제 그러고서 며칠을 주무시지를 않고 이 하이퍼가 되셔가지고 신경이 모두 날카로워지셔가지고 엄마도 엄마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하시니까 식구가 이제 특히 저가 밤 하나 며칠을 자지를 못하고 엄마 침대에서 못 내리게 그거를 붙들고 지켰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제는 그냥 낮에부터 밤까지 계속 주무셨어요. 그러더니 어제 아침에는 일어나셔서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더니 이제 살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 엄마 좀 살았다 그랬더니 또 어제 오후엔 똑같이 또 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침에는 기분이 좋다 살았다 하시더니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 그러더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그래요, 그래.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막 좋았다고 정말 다된 것처럼 그러다가도 우리가 또 시간이 잠깐만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또 지옥을 헤맬 수도 있고 그냥 얼음 빙판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막 좋다고 하다가 이 세상에서 나는 나밖에 없어라고 떨어지기도 이렇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정함이 없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두에게 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피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는지 여기에서 영분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탄에게서 왔는지 하나님께 왔는지가 확실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온 거, 사탄에게서 온 거는 뭐예요? 버리고 그거는 정말 이제 나는 거기에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 거기에 휘말려서 살 필요가 없어. 나는 거기에서 벗어난 자야.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건지시니가 하나님이니까.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심이 거기에 나오는 거야.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분명해지고,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분명해지는 거야.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가 확실해지는 거야.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야. 세상에서 인정하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가 나인 거예요. 내가 그 중에 어떤 나를 내가 나라고 인정하고 어떤 나를 보고 나를 어디에다가 놓고 사느냐가 우리가 택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회개함으로써 고린도 사람들이 올바로 주 안에서의 자기 위치를 찾게 되고, 자기의 가치관을 찾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삶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탄의 참소나 세상의 유혹이나 정말 뭐 자기 자랑하고 이생에서 오는 그러한 모든 거 자랑하고 그 소욕 속에서 이끌려가는 유혹받는 그러한 삶을 끊게 되는 겁니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함으로써 받은 그들의 뭐예요? 실제 삶의 증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면 좋지만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인생으로 산다는, 인간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아담의 자손으로 육의 소욕에 이끌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죄안 짓고 살수 있지, 우리 스스로 살면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으로 포장을 해도, 아무리 변명을 해봐도, 그거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 내가 현실에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무시하고, 누가 세상을 무시하래요? 세상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거는 먼저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그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에 이끌려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에 놓으심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죠. 예수님의 증인되게 두시고 정말 빛이다. 빛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길 잃은 사람들을 등대로 인도하듯이 그러한 빛도 되지만 그 빛은 뭐예요? 그 속에, 그 내면에 죄를 비추는 그러한 빛도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비출 수 없는 빛. 그 무엇도 꺼집어낼 수 없는, 깨닫게 할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 잃어버린 건 내면이지.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 살아도 괜찮고 뭐 하고 살아도 그게 그렇게 문제되진 않아요. 세상에서 문제되는 건 세상이 심판해요. 뭐 죄를 졌다든지 한번 감옥에 가고 뭐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함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는데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빌 길이 생겼고, 죄인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길이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그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오라 하신 그 누구든지가 이 땅에 사는 모두니까 우리는 그 누구든지를 사랑하고 그 누구든지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팔이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정말 빛이라고, 또 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팔 노릇을 하고 빛되고 소금되게 살려면 성령으로 살아야지만 되지.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서 내가 할수 있는,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으로 삶은 내죄 비춤 받고 사는 거예요. 내죄
아멘.
토해내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나의 정말 나됨을, 나의 실체를, 인간의 육의 실체를, 선함은 하나도 없고, 정말 그 혀와 그 속에는 독이 가득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모순투성이고, 아나무인이고, 오직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자기 일,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것만. 그래, 이제 여러 의사들이나 간호원들하고 그 엄마 증상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회복하고 계세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그 맘대로 하려고 하시는 거,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시는 거든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 앉아 있으면 서야 되고, 뭔가 충동적으로 확 해버리려고 하시는데 그걸 막으면 안 돼요. 막으면 막 화내세요. 저기 뭐 음식을 먹는데도, 뭐 하는데도 엄마가 먹으면은 괜찮은데, 먹여드리고 뭐 하면은 기분에 따라서 퇴퇴하시고, 아무것도 안 먹겠다 그러면 어리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억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떤 치매 현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치매의 여러 가지 그 현상적 기억이나, 기억 잃어버리는 거나, 이제 그런 중에 그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 사실 제일 원치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지요. 그렇지만 엄마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그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세요. 엄마가 정말 어떻게 됐나 생각하다가도, 뭐딴 생각하고 딴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밤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더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면서 엄마가 뒤따라서 주기도문을 다 외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 기억력이 다 있고 다 하시는데 몇 번을 그냥 외세요. 근데 거기에서 정상적이 아닌 게 뭐냐면은, 한밤중에 병실에, 다른 병동 다 사람들 자는데 거기에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걸 외는 거는 그게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약기운이나 여러 가지 지금 연약한 중에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사람이, 인간이 자기 컨트롤이 자기가 안 된다는 모습.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에 하시던 거 하나하나 다 못하게 되는 거. 결국은 숨까지 못하게 되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게 죽음이에요. 육체만 죽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성령으로 살지 못한다는 게 뭐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안에 살수 없는 거예요.
못할 때도 있어.
예수님 안에 살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 우리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막대기가 들어가서 휘저어 나오는 것이, 막대기가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끄집어내지는 것처럼, 아무리 막대기를 집어넣어도 속에 없으면 안 나오지요. 그래도 우리는 막대기 원망하지, 날 건드렸으니까 내가 나왔다라고 그래. 아니요, 있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나온 것을 죄로 고백하면, 오히려 나오게 해주셔서 내 실체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남의 탓안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 안 하고. 이번에 그 엄마 수술하는 과정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제일 좋은 건데, 그것도 너무 피곤해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엄마 쉬셔야 돼, 우리 자야 돼요라고 얘기하는데 혼자 그냥 쪼르륵 나가신 거잖아요. 말도 안 하고. 그러고서 밖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지혈제를 집어넣은, 혈액에다가 집어넣은 게 심장에서 넘쳐서 폐해간 건데, 이거 다안 했으면 결국은 일주일, 다친 지 일주일 후에 수술했으니까 이 과정 안 했어도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금방 수술했으면은 수술 과정 중에 지혈이 안될 위험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그 벌브가 저기 가늘어서 그대로 돌아가실 그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응고제를 집어넣음으로써 혈관이 넘쳐서 폐에 들어감으로 굉장히 고생은 했지만, 정말 생사를 헤매였지만, 그러나 그래서 결국은 수술도 그 심장에 그렇게 된 것도 알고 다 모든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그 조그마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과정을 통해서 더큰 그냥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그 위험을
맞죠, 맞죠.
미리 막아주신 거라고도 보면 이게 다 감사한 거예요.
아멘.
누가 알아? 그런 그냥 했어도 됐을지.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몰핀을 그러기 때문에 일주일을 계속 맞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뼈 부러진 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와요. 그렇지만은 몰핀 안 맞고 있을 수 있었나? 견딜 수 있는 아픔은 아니거든요. 뼈 부러진 채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다 가장 선하게 가장 해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조그만 걸 통해서 가장 큰
그것을 아시네.
위험을 막아주신 것이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속에 몰랐던 거를 다 들춰내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 과정에 얼마나 놀랄 일이 많았고, 얼마나 정말 엄마도 그렇고 옆에 사람들도 그냥 경황 없이 정말 꼭 이거 겪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놀라고 그리고 싫고 피하고 싶고 왜이 일이 있어야만 되나, 이일 아니면 안 되나 뭐 이런 것까지라도 자꾸 우리가 내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내 식으로 헤아리기가 쉬운 우리들이에요. 그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근심이에요. 반응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것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일어난 모든 일은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아니, 그 자체도 선하시며. 그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제가 그 엄마의 위험한 순간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므로 빨리빨리 그 처리가 다 됐고, 정말 딱 1분만 늦었어도, 1분만 눈 돌리고 있었어도 숨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다 그게 이어졌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살리셨다예요.
합력하여서는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쓰러뜨리고 병들게 하고 죽이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매사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싸우게 하고, 이혼하게 하고, 뭐 절망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거 아니세요. 그러나 그 속에서 건지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바울도 낙심하는 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은 낙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낙심할 때가 있지.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분명히 죄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낙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애통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슬픈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낙심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죽음 속에서
아멘.
건지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아멘.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죄는 하나님이 짓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아멘.
모든 일어나는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막대기나 가시나 우리가 그 싫어하는 것들, 모든 것,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사막이나 불이나 물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정말 원망과 시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늘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쫓는 데에 더욱더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끼리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끼리.
아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다. 저 사람들은 주 안에서 나와 나의 사랑하는 자 되었고 나의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며 그들이 아픈 것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러한 지체들.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신뢰하게 내가 짐지고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식을 내 자식으로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울 뿐만 아니라 돌볼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것이 되잖아요. 나 자신도 그래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실수 없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이제껏도 앞으로도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아멘.
엄마를 이렇게 보면서 회복하실래나 엄마가 우리 딸들 마음엔 그렇잖아요.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지 않으셨으면 심장을 수술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이제 그 뭐지 가슴을 해서 오픈 서저리 했는데 수술 시에 돌아가실 확률이 50%래요. 낳는다 그래도 지금 80이 넘은 엄마가 다른 게 다 쇠약해서 지금 그런데 얼만큼 더 사시겠어요? 그런 수술을 안 하면 뭐 얼마 그렇게 못 사신다 얘기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엄마가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엄마가 마음으로 괴롭게 살면 근데 사실 치매 노인은 본인이 그 뭐랄까 편안한 분이 많아요. 옆에 사람들이 어렵지. 근데 하여간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엄마에게 최고의 인생을 끝까지 살도록 해주실 분인 거를 믿고 또 우리에게도 섬길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누구도 손해보는 것이 없고 잃어버리는 것이 없고 지금 바울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잠시 근심했지만 너희들이 손해본 게 하나도 없다. 즉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몸이 약하기 때문에 뭐 어? 정말 이런저런 일로 고하기 때문에든지 어? 우리가 이렇게 남의 외국에 떠돌며 살기 때문에든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남이 겪지 않는 거 겪는 건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손해본 게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았고 즉 우리는 그걸 통해서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낮춰졌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나의 존재 나의 그 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졌고 이기적이고 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도록 거하도록 그냥 거기에 쭉 늘상 언제든지 그냥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모든 일은 세상에서 있는 일이지만 내가 겪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저는 복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주셨으니까 우리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받은 게 많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감사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평강이 되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실체가 되었을 때 내 죄, 내가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것으로 인한 내 반응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를 더 갖다주고 더 기쁨을 갖다주고 더 잔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이 우리에게 체험됩니다. 만약에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머리로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고 마음이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탕자를 못 붙들어서 못 붙든 게 아니고 끌어 가서 잡아올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가둬서라도 뭐해도 내 옆에 그냥 있어라. 넌 이거가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은 그 아들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십니다. 또 지체들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내게 오라. 내게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에게 내 나라를 주기를 원하며 너를 용서하기 원하며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늘 너와 살기를 원하노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나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하고 함께하기 원해요.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사모할 오직 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의가 없대 하나도 없고 선이 없대 하나도 없고 깨끗함이 없대 하나도 없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자로 인치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안에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의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 오직 성령의 그 주장하심 속에 하나님의 부으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